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인 창세기 10장은 이 족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각기 어떤 지역과 민족으로 흩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우리는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세계에 대해서 족보의 형태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은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야벳은 많은 아들들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바닷가의 땅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바닷가의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야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자손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시선을 돌려서 노아의 아들 중에 이 함의 족보를 주목하여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함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함의 족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다른 자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반면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유독 여러 설명들이 따라 붙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먼저 성경은 니므롯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첫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사라고 하니까 용맹한 사람, 담대한 사람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상의 용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폭군 혹은 살인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그가 가진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와 같은 일을 누구 앞에서 자행했다고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9절에 보니까 이 후대의 속담으로 남을 정도로 후대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속담으로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표현, 첫 용사라는 표현과 하나님 앞에서 그 일했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앞서서 창세기에서 이미 한번 사용되었던 표현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6장 4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 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네피림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흉폭함, 난폭함, 폭력성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네피림을 성경은 오늘 8절과 같은 단어인 용사라는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뜻이 용감하고 담대하다라기보다는 난폭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 역시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라는 것과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주석하는 브루스 월키와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본문을 기록했던 모세가 앞선 창세기 6장을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그 모습을 떠오르도록 오늘 본문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니므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성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읍이라는 표현은 성벽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벽을 둘러싸고 자신들을 방어하고 자신들을 수호하는 이 도시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힘으로 채웠던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마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녹성을 쌓았던 것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홍수 이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세상을 보여줍니까? 홍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홍수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훨씬 더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수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한 미국 드라마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는 암울한 미래 사회를 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한 의료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는 모든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이 회사에 나름의 소망,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건강하게 살게 되면 건강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대해서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건강하게 영원히 살게 되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영원히 죄를 짓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본질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영원히 살게 하면 죄가 영원히 지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옥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히 살게 두면 알아서 지옥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영원히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선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규정하는 사람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홍수는 세상을 씻었지만 죄는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개선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2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2절은 셈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설명도 그 어떠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셈의 자손들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야벳의 자손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함의 자손들처럼 제국을 세우거나 도시국가를 건설하는 일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들만 열거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먼저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5절을 보면 베델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땅의 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실제로 인류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델렉의 자손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한 방향 곧 언약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 셈의 족보로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흐르고 흘러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족보로 흘러가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죄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시오. 함의 자손 니므롯은 제국을 세우고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셈의 자손들은 그저 이름만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이 함의 자손들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 것 같고 훨씬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작은 이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주목받지 않은 많은 작은 이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계보는 흐르고 흘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도 작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족보에서 삭제하려고 했던 이름들, 예를 들어서 다말과 라합, 룻과 바세바의 아내, 바세바와 같은 여성과 이방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기록되었을 때 좀 빛나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와 다말, 다윗과 우리와의 아내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악행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흠이 많고 깨어진 이름들, 작고 연약하고 남루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들은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고 그렇게 뭔가 기여하는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족보 안에 스치듯 지나가는 작은 이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간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관계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지나가기 바라는 시간들로, 그저 지나가기 바라는 관계나 일들로, 내가 다음 과정을 겪어야 하는,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저 겪어야 하는 한 순간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와 함께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국과 명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작은 이름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현실들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신실하심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리고 그 반복하는 실수를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신실하시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이름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듯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들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어떤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영원의 의미를 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범의 일상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상이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게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